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 바닷길에 길이 있을까 싶죠. 이리저리 부는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거대한 배가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침반과 동력이 큰 역할을 해줍니다. 나침반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일러주고 동력은 그 배가 쉼없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만일 그 나침반과 동력을 잇는다면 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망망 위에 떠 있는 그 배는 표류하는 배지 항해하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배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힘차게 항해하는 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망망대해에서 거센 바람과 여러분 맞서 싸워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방향을 잃고 또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꼭 그와 같습니다. 그 인생의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롯은 젊은 시절 그의 아버지 하란을 잃고 말죠. 그리고 그는 곧이어 아브람, 삼촌 아브람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늘 아브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꿈을 말씀하셨다고, 비전을 말씀하셨다고 줄곧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이에요. 어느 날 아브람은 우리 가족과 함께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간 거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펼쳐질 거라는 그 마음, 롯의 마음 속에도 늘 들어왔던, 동경됐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직면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겨우 기근을 피해 아브라함과 함께 피난 간 곳은 애굽 땅이었고 그 애굽에서 애굽 왕 앞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건진받게 되어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땐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질려진 많은 재산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간 그 시간은 롯의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의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그는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에 함께 걸어왔던 여정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독립할 찬스가 생겼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건네준 그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기를 결정합니다. 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차지하지 않은 다른 산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롯이 선택한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맞습니다. 롯이 애굽에 들어갔던 그 시간은 롯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거예요. 그렇지. 내가 꿈꿔왔던 인생은 바로 이런 애굽과 같은 곳이었어. 물이 넘치고 산천이 있고 내게 먹을 것이 있고 풍요로운 애굽 왕실에 보았던 화려함이 롯의 마음에 동경함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보란듯이 정착하고 자녀 낳고 여기서 뿌리를 받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어쩌면 롯의 마음에 품었던 그 동경의 마음은 우리네 삶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박하게 잘 살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줄곧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늘 유목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언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움직여줄지 모르기에 늘 준비하고 채비를 했던 거죠. 반면 롯은 정착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롯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참혹합니다. 소돔에서의 삶은 그의 영혼은 물론 가문과 도시 전체가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롯이 소돔성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은 그저 잘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결말 역시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그의 가정 가운데 펼쳐집니다. 롯의 항해하는 인생은 그만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롯, 그의 표류한 삶의 한 발자국을 함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찾아왔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성문 앞에 롯은 앉아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은 아브라함이 뜨거운 정오에 장막 문 앞에 앉아있었는데 시간과 장소가 조금 차이가 있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당시에 도시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문은 늘 사람들을 분겼고 그 성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일들의 분쟁과 어려움이 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의 판결을 통해서 중재되었기도 하고 공정한 문제를 다루곤 했습니다. 장로들과 공직자들이 앉아있던 그 성문에 롯이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네, 그는 소돔성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뿌리를 내렸고요. 그냥 뿌리낸 것이 아니라 소돔성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롯은 천사를 보자마자 바로 엎드려 절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말한 것처럼 그도 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천사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돔이 그 성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그 성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롯이 재차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결국 천사들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롯은 그들을 위해 식탁을 배설하는데요. 이 장면도 지난주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고 다섯 스아의 곡식으로 빵을, 거대한 빵을 준비했던 반면 롯은 고작 무교병만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소, 원근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이에요. 원근에서 모였다는 것은 도성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모여왔다는 건데 이들이 왜 이 늦은 밤 롯의 집을 찾아왔는가? 5절이에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그것도 소년부터 노인까지 롯의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남색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소도미가 나왔어요. 사도미, 소돔에 Y를 붙인 거예요. 이들은 은밀한 것도 아닙니다. 비밀리한 것도 아닙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울 광경이 지금 소돔성에 펼쳐진 거예요. 롯이 이들을 말로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그 도시 사람들과 이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들의 한 형제로 여겼어요. 형제들아, 아들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롯의 또 다른 제안은 도저히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워요. 7절에 보니까 롯은 이 손님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이 남자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낯선 나그네가 우리 성읍에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 그것도 노소와 원근에서 다 모여서 이 남자들을 성폭행하겠다는 것도 당혹스러운데, 세상에, 이 아버지는 그 나그네를 보호하겠다고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더 이상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학교 구약 교수님이신 강규성 교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소돔 사람들이 죄악은 단순히 동성애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사람들의 죄악은 당시 고대 근동엔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때 환대하며 극진히 잘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문화였고, 만일 이 손님이 불편하면 그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은 이 손님을 대접하기는커녕 폭행하려고 했으니까 성폭행과 함께 환대규율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그 환대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주는 그런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딸을 둔 아빠의 입장으론 먼 환대규율,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두 번째는 그 성에 뿌리 내리고 안주하며 살았던 롯이 바로 소돔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었을까? 그가 재력이 많았기 때문에,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몇 주 전에 살핀 것처럼 이 지역에 전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덕을 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롯이 이 성읍에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이 성문에 오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사람들을 잘 섬겼고 그들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정착의 과정에서, 뿌리가 내린 과정에서 주류가 되기까지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소돔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떠다니는 우리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이탈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둔감함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표류하는 인생 롯의 첫 번째 증상은 둔감함이었어요. 이 악이 얼마나 악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7절을 보세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네, 롯은 그 일이 악한 것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악을 멈추기 위하여 또 다른 악을 제안한 거예요. 그는 더 큰 악을 누리기 위하여 작은 악을 제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둔감해졌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무서움입니다. 죄는 여러분에게 즉시, 나에게 즉시 파멸로 이끌지 않습니다. 죄의 첫 번째 증상은 나를 서서히 죽게 합니다. 나를 서서히 둔감하게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업적과 다윗의 삶의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다윗의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요약한 책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하에 아주 중요한 한 대목에, 그리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장면을 아주 상세히 많이 기록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상세히 기록했냐면 다윗이 그저 밧세바를 가늠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의 동기, 과정, 그리고 실행하는 모든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저녁 때 왕궁 옥상에 거닐던 그날 그가 한 여인의 목욕한 것을 보았다. 그가 한 여인의 목욕한 그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사환을 불러다 묻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며 죽게 만듭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 여러 시행착오도 그는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이 끔찍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을 누가 남긴 줄 아세요? 다윗이 남겼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실의 사관을 통해서, 편집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신하들,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 자신의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과오를 숨김없이 알 수 있도록 조목조목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치부를 전부 쏟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는 왕이에요.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런 다윗이 왜 자신의 부끄러운 과오를 숨김없이 상세히 남겼을까요? 네, 내 인생에 가장 비참했거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피눈물 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가정의 깨어짐과 내 아들이 죽는 것을 그는 보았거든요. 나의 왕실에서 내 아들이 나를 죽겠다고 쫓아와서 그는 맨발로 산 위에 울며 도망갔거든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을 나 자신은 물론 내 아들들, 내 후손들이 똑똑히 기억하도록 남긴 것은 이 죄악의 참상, 죄악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은 그들의 소돔성이 갖고 있었던 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과와 참상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죄는 우리에게 익숙함을 줍니다. 그리고 서서히 영적 감각을 잃게 하고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길을 못 찾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멸의 자리로 주저앉게 만듭니다. 항해하는 배에 나침판이 멈추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배에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나침판이 멈춘들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나침판이 멈춘들 배가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이 멈춘들 배에 물이 차는 것이 아닙니다. 나침판이 멈춘들 배가 침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도 나침판이 멈춘 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배는 바다 위에 여전히 항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침판이 멈춘 배는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바로 이탈한 배며 표류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죄에 대한 둔감했던 마음, 우리 영혼을 깨우쳐주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나침판이 다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집에 들이닥친 이 모든 광경 속에 천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사태는 일단락돼요. 천사들이 룻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너희 가족 중에 또 다른 가족이 있느냐? 빨리 이끌고 도망가라. 도망쳐라. 룻은 재빨리 달려가서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외쳤겠죠. 이 성이 멸할 것이다. 하나님 멸하신다. 우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사위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밑줄 쳐보세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롯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재력이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람들의 대인관계 기술이 그 자리에 오르게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의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의 그 아름다운 승리의 그 일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소돔성의 주류가 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갖고 있는 재력과 그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권력은 그 성한 사람들을 누구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돈이, 그 권세가, 그 힘이 모든 것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지위는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 우리 총장님과 AI 융합학부가 우리 대학이 신설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작은 이 대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큰 대학이 강한 대학이 아니겠구나. 큰 대학이 힘 있는 대학이 강한 대학이 아니라 어떤 대학이 강한 대학인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학. 이곳 채플실에서 예배하는 그 한 친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꿈꿀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을,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이 대학은 강한 대학이 될 수 있구나.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대학을 축복하시는 분명한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위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는 롯이었어요. 이렇게 경고했던 이 경고를 그 입술로 선포해야 될 롯이 정작 소돔성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자, 16절인데요. 16절 롯을 한번 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요? 지체함에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표류하는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증상은 주저함이에요. 지체함이에요. 여러분, 둔감함은 둔감함으로 두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옳은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바른 길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합니다. 지체하게 합니다. 왜요? 왜 롯은 지체했을까요?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는 이 부와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 이 성읍에 겨우 정착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놔야 삽니다. 롯이 붙들고 있는 것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영혼을 파멸케 하는 그 어떤 것은 모양이 제 아무리 멋있다 해도 아름다워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몸 전체를 썩게 하는 것이라면, 죽게 하는 것이라면 그 장기가 얼마나 대단한 장기라 해도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존먹게 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도려내고 끊어야 살 수 있습니다. 쾌락은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말게 될 연기입니다. 가정을 파멸하게 하는 불륜, 삶을 비폐하게 만드는 도박, 중독, 나와 이웃을 해롭게 하는 과음,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의 가정의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끊을까요? 성 밖에 뛰쳐나오십시오. 롯이 주저할 때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의 손을 붙들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여러분 주의 팔을 부여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십니다. 그게 자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자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의인의 간구가 오늘 롯과 그의 가정을 건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 차리면 우리의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의인의 기도를 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정하면 우리 가문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는 결코 작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그 의인의 간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영혼의 둔감함으로, 주저함으로 머물렀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기웃거리며 그 소돔성을 머뭇거렸던 롯을 지체하지 않고 팔을 걷어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롯이 보기 좋은 땅을 다시 선택합니다. 소할 작은 성을 선택합니다.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심판이 그 성읍에 임합니다. 23절에 보면 롯이 소할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네, 그 해는, 그 태양은 소돔 사람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태양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태양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비같이 유황과 불이 그 성읍에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 소돔성에 내린 비와 비처럼 내렸던 불과 유황이 소돔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비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도 하나님 유황과 불을 쏟아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유황과 그리고 비처럼 내리는 불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밤낮 괴로움에 처할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 성읍에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죄악의 둔감함과 주저함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머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이 부활과 이 불과 유황의 빛처럼 쏟아지는 재앙에서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둔감함과 주저함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 그것이 나의 어떠한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 내가 주 앞에 두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불과 유황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망망한 바다 위에서 떠다니며 표류하는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돔의 향락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취함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의 방향에 저의 삶을 맞추겠습니다. 나의 원동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어제 노원을 지나가면서 노원에는 두 종류의 건물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학원이고 하나는 술집이에요. 노원에 술집 아니면 학원밖에 없어요. 이곳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들이 학원 가면 안전한가? 그렇지 않죠. 옆에는 그렇게 술집이 널려져 있는데요. 딱 봐도 고등학생 같은 아이들이 이 거리에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미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해서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해 울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이른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성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퇴근하여 이 저녁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함께 울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민족의 청년을 깨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하여 영혼의 보일러가 되어서 이 채플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살려고 살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유학 나온 우리 유학생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 무슬림들 유학생을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의인의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멸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